Yeah.
Did a tree speak?
Exactly. But the same journey, Joe.악기 종류로 선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최초에 그 최초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에 나오는 최초의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어느 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명, 동물 생명들이 모기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맞는 것은 보시 여러분 딱 보겠습니다. 누가 더 빠릅니까? 테슬라가 더 빠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이 더 빠릅니까? 아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네.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그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상에게 말하십니까? 금으로 만든 부처,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전화기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요. 전화기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리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피아노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피아노가 생기고, 아이폰이 있을, 아이폰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한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꽃들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꽃의 종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향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크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다른 창조물들보다 특별하게 남다르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8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같은 절에서 우리 또한 탄식한다. 8장 23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생명 안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신음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28장 23절에 양자 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양자 될 것이라기보다는 아들됨, 온전한 아들됨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양자 된다라고 하는 번역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초 전에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여러분들처럼 비즈니스를 하나요? 원숭이들이 우리처럼 식당을 운영하나요? 오히려 원숭이로 사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은 것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생명이 있고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불호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불의 호수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얘기했고 바울도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 것이라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살인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속았습니까? 로마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짓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을 믿어야 합니까? 원로 목사, 담임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나 신학자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2장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을 먼저 전합니까? 아니면 요한복음을 먼저 전합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전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항상 마지막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고 서신들 서신들 중에서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지 형제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조영재님께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된 리노 형제, 5년 정도 되셨나요? 5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이 그분에게서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와 같이 생명이 흘러넘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이 충만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까지 사도들과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쳤지요. 그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이야기들은 마음을 관통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고 이 생명에 대해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어제 형제가 교제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 모두 생명에 근거한, 생명이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그 장들이 생명의 놀라운 특성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생명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만지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요한은 함께 있었고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1장.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 집회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 계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보다 더 크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 안에 더 많이 지식을 쌓을수록 내 생명은 더 적어집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좋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식은 우리를 잘못된, 그릇된 나무로 데려갑니다. 지식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식이 선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에서 비롯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파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항상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했는데 그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웨아인들이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웨아인들은 베드웨아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고 성경으로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웨아인들은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웨아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가서 목사에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을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행할 수 없죠.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매일매일 자라고, 그 생명 우리가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생명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읽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심판이 더 있다고요? 왜 심판이 더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남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실제 안으로.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훈련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되신 형제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도 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고 변화됩니다. 생명이 더 자랄수록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까? 신령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이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육의 생명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저 또한 지금도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나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왜그 나무를 죽음의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 하나는 죽음의 나무라고 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왜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나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끌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을 택하시겠습니까? 악을 택하시겠습니까?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식의 나무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지만 사탄은 정녕 죽지 않으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 택하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해서 선택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을 놓았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아무거나 택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 동안에 저는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신약성경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옛 계명, 그 의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영의 그 사역을 택하게 할 것인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분란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아. 당신이 이해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아. 참 예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이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 바울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얻기를 택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어떤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생명을 택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명이 선한데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계명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스스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죄의 속성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다른 종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 왜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그것은 그 여부는 이 생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자라고 성숙했는가? 이 생명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에 머무시겠습니까? 자라야겠죠? 여러분의 생명이 자랐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화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생명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마피아도 마피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마피아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다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속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겠습니까? World를 사랑하시니까 World를 사랑하시겠습니까? L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빛과 빛은 어둠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두 가지는 생명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빛과 사랑. 우리는 이두 가지 요소가, 요한일서에 나온 이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 빛과 사랑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2층. 우리가 빛이 없이 사랑만 한다면 거기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빛과 사랑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두 가지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식과 교리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은 사랑으로 지어집니다. 자, 빛과 사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생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증거에 대한 것입니다.
This is where the manifestation lies.